사사기 1장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한 전주쯤에 저희 이제 박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 이제 부장 집사님들하고 이제 교육위원장 되시는 이제 장로님하고 저희 이제 청년 1, 2, 3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젊은 친구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출애굽과 광야 세대와 같다. 너희는 이제 여호수아 같은 새로운 세대니 너희에게 맡겨줄 테니 한번 너희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정말 너무나 힘이 됐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전부터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각기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본문마저 달라버리면 이렇게 약간 이제 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와 서 목사님의 이제 권유로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강선 목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끼우뚱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사기가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 이게 사사기가 사실 이렇게 망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는 출애굽과 광야 세대니까 너희가 새로운 세대니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 계속 그냥 망하는 얘기, 그냥 죄 짓다가 그냥 벌 받는 얘기, 뭐 다 이런 그 왕이 없음으로 각기 소견에 자기 그냥 옳은 대로 행하다가 혼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정말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같이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랬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제 사사기 이제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전의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한번 너희가 살아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사시대라고 해서 싸움이 그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처럼 모세 시대처럼 비록 그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싸웠다면 우리는 사사시대는 이미 주어진 땅을 지켜내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었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현실화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세 인물이 나오죠. 우리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갈렙, 온니엘, 악사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세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특징들이 있죠. 적극적으로. 이 갈렙은 누구입니까? 그 열두 지파의 이제 대표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둘러보고 왔을 때 열 지파 사람들이 어우 저 땅은 안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다 키가 다 최용만 같고 우리는 정말 다 키가 다 김병만 같고 우리는 안 돼요. 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여호수아 세대 때에 이 헤브론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에 갈렙이 나와서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땅입니다.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옛날에. 청년 일부 분들은 잘 모르겠다는 눈치고, 3부 분들은 아, 우리가 많이 불렀지 이런 눈치고. 야, 참 우리 이 안에서도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아무튼 자, 하여튼 뭐 이런 찬양도 많이 부르고 했던 것처럼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적극적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갈렙뿐만이 아니죠. 갈렙이 이제 그 아마 이렇게 차지하기 어려웠던 지역이었나 보죠. 드빌. 그 이제 옛날의 이름은 이제 기라세벨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지도가 있습니다. 주보에 껴 있는 지도를 보시면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앞면인지 잘 모르겠죠. 자 가나안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드빌이 이게 어느 지파에 속한 땅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죠. 남쪽에 좀 있죠. 헤브론 왼쪽에 라기스 밑에. 자, 그리고 다시 접으세요. 자, 이 지도는 여러분들 사사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지명들이 나오는데 대충 이제 여기 어디쯤이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말씀을 들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친절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드빌을 이제 취하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드빌이 그렇게 좀 이렇게 정복하기 만만한 땅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제 조건을 걸죠. 누구든지 드빌의 이제 옛 이름은 기라세벨인데 이 기라세벨을 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운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네엘은 사실 이제 첫 번째 사사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치고 약속대로 그 딸 악사를 이제 이렇게 얻습니다. 그런데 이 딸도 굉장히, 운네엘도 적극적인 사람이고 갈렙도 적극적인 사람인데 이 악사도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 14절 보시면 이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밭을 내가 구해야지. 그리고 나귀에서 내리지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그 광고 중에 딸이 집에 와가지고 집안의 음식을 다 쓸어가니까 아버지가 딸이 아니고 강도라 그랬나요? 원수가 그랬나요? 하여튼 뭐 딸이 아니고 원수야, 뭐 강도야 이런 말을 했던 이제 그런 기억, 그런 광고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악사가 역시 딸들은 용감하죠. 아버지에게 내려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 땅만 주시지 말고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당시에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의 원천이죠. 이 샘물이 있어야 뭔가 양물, 양떼도 먹이고 농사도 지을 것 아닙니까? 샘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현실에 대한 현실 속에서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적극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에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 적극적인 사고 방식, 우리가 열심히 어떤 고지를 취해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 자신을 순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전제 조건이 무시가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내가 원하는 내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소유물,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악바리같이 구하는 태도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더 중요한, 단지 적극적으로 살아라, 단지 긍정적으로 살아라, 단지 진취적으로 살아라 이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갈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16절 말씀 한번 이렇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제 이게 다 유다 지파 지금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또 이제 모세의 장인인 겐 지파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어떤 그 땅에 거주하는 어떤 이런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갈렙은 사실 이렇게 좀 애매해요. 이 사람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유다지파 대표로 이제 정탐을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또 이제 어디에 보면 그니스 사람 갈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나스 사람과 동의어인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 암몬족 속의 이렇게 후예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혼란스러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순수한 어떤 혈통적인 어떤 그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곰곰이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북방에서 온 그 피가 있고 또 이렇게 남방에서 온 피가 있고 일본 사람 피도 좀 섞여 있을 거고 몽골 사람들 피도 좀 섞여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한 정체성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정체성은 단지 어떤 DNA적인 유전학적인 어떤 단지 핏줄에 근거한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어떤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취한 사람들, 그 땅을 취하는데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부터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기가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타락으로 이렇게 치닫기 전에 어떤 이제 전조들이 보여집니다. 이 유다 지파가 그 임무를 다 이렇게 완수하지 못했어요.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애굽의 그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쫓아왔을 때 또 그들을 놔주지 않았을 때 열재앙으로 어떤 그 홍해의 기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수장시켜버리시고 그들을 물리치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중간에 어떤 광야에서 만났던 수많은 적들 아말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유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물론 이 당시에 이들은 아마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병거.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이 당시 대부분의 무기는 청동기였을 거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 약간의 해양민족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렇게 앞선 어떤 문명권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철기 어떤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더군다나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철로 된 거다. 이게 무시무시하지요. 물론 그러니까 정복하기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제 상대가 만만해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만만해서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말렉이 만만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뭐 그랬던 것이 아니죠.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그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어떤 대상의 탁월함을 들어서 그 싸움을 싸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죠. 유다 지파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못한 걸까 안 한 걸까? 뭘 것 같아요? 못한 거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안 한 거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이란 결국 무엇이냐? 의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그 몽골 제국이 이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냥 간담을 서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싶어요.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역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몽골 군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 깡이 좋았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생긴 게 무섭게 생겼다 그래요. 광대뼈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칼은 막 이렇게 휘어 있고 막 말을 너무나 잘 타가지고 말 타면서 이렇게 말 위에서 화살을 쏠 뿐만이 아니라 말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몸은 이렇게 뒤로 돌려서 화살도 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덤비면 그 어떤 군대도 다 쫄아가지고 다 무기를 내려놓고 아연질세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중국을 휩쓸었죠. 그의 후예들이 쿠빌라이칸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원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그 원나라가 폐망할 때쯤 되면 한 150년, 200년 지나서 150년쯤 지났을까요? 하여튼 폐망할 때쯤 되면 그 강인했던 몽골 전사의 후예인 이 원나라 황제가 저기 어디에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도망가려 합니다. 야성을 잃은 거죠. 의지를 잃은 거죠. 전쟁은 결국 의지의 싸움입니다. 왜 성경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욕하기도 하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 죽이라고 그러고 너무 좀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땅에 집착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땅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집착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땅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일단 좀 이렇게 넘어가고요. 6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에 하나님이 야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후에 6절에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 나는 있잖아.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동일해. 그때 언약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야. 동일한 하나님이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줄 거야.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어디로 인도할 거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무도 아는 산은 엘도라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갈 것이다. 애초부터 땅의 약속이 주어질 때부터 이들에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쟁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땅,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빈 땅이 아니다.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 땅이다. 일단 이걸 하나 머리에 놓고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잘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야 너 이제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거야. 너 이제 땅은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거야. 더구나 18절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밭에서 채소를 길러서 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이렇게 만만한 땅이 아닐 거야. 엉겅퀴도 내고 가시덤불도 내고 네가 그 땅과 씨름해야 되고 투쟁해야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생명이란 뜻입니다. 삶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생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땅과의 투쟁을 통해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애쓰고 마음쓰고 그 어떤 그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투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런 세계 속으로 그런 현실 속으로 그런 세상 속으로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투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희 아이는 8개월인데 엄마에게 젖을 더 먹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웁니다. 애를 씁니다. 뭘 알겠어요 그 애가. 그러나 싸워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커가는 거죠.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연애란 무엇입니까? 빼앗는 투쟁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를 이미 그 자매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형제로부터 뺏는 그 투쟁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그 자매 차지하고 있는 자매로부터 그 형제를 뺏는 투쟁입니다. 사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아주 강력하게 그 형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매가 있죠. 그 형제의 어머니. 그 형제의 그 아니죠? 그 자매의 아버지. 그걸 빼앗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앙 공동체란 뭐냐?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싸워 나가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최초에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교회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아무 투쟁이 없고 뭐 아무 뭐 갈등이 없고 그냥 유토피아 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세력에 대항해서 세워졌습니다. 여기를 보면 음부의 권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는 처음부터 음부의 권세에 맞서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 당시에 이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로 지칭되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로마 황제가 곧 어떻게 보면 약간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로마 제국 밖에 로마 제국의 어떤 대항에서 이 세상의 나라의 대항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대항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그 빈 공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맞서고 무언가에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진공 상태가 아닌 일정한 세력에 대한 대항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은 네 거를 더 가져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겨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너의 자신을 내려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내 밑에 굴복시키고 네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통치 지배 방식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지배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더 많이 뺏어야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더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철저한 영적 전쟁의 구도 속에서 태어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니체란 철학자가 우린 뭐 신은 죽었다 이런 말 한 걸로만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대의 그 그리스의 그 이제 그 경쟁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곤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안타곤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한쪽이 질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 그러나 한쪽은 무엇이냐면 서로 경쟁하지만 그 경쟁이 상대를 죽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를 파트너로 여겨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전쟁에서는 화약 냄새가 나지 않는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처음 박 목사님께서 너희가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청년 예배를 드려봐라 라고 했을 때 얼굴 표정이 밝아졌던 우리 청년부 교육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청년 예배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청년부 예배를 했는데 점점 사람은 줄어서 우리가 3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람이 줄어서 2명은 잘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죠. 복잡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온 친구들이라 해서 미안해요. 하여튼, 우리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제 연배가 되시는, 30대 후반, 또 이렇게 40대 초반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청년으로 우리 하나 묶였는데 도대체 우리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이렇게 청년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강선 목사님이 그냥 제일 대빵 목사님으로 하고 확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주에 한 명씩 나와서 설교도 하고 뚜렷한 이렇게 사람도 없고 마치 사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 세 분이니까 부서도 다 틀리고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러 나오면, 뭐 예를 들어 뭐 도대체 제가 이렇게 주일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저는 그럴 겁니다. 그래요, 우리 평양냉면이나 드시러 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요, 당구나 치러 가시죠. 뭐 이러시겠죠. 강선 목사님께 가면 아마 이럴 겁니다. 형제님,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우리 아까 우리 찬양 기도했던 우리 성종 형제가 그 청년 일부 때 찬양 기도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찬양을 이렇게 막 인도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계셨던 강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도대체 애들이 이렇게 찬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강선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표정은 인자하시잖아요. 표정은 인자하신데 내용은 쌀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자하게 얘기 듣고 계시다가, 성종아, 너는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말에 이렇게 입을 다물고 그냥 그 이후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비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틀려요. 뭐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다 틀립니다. 찬양 인도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 드럼 치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다가 우리 다 이렇게 각기 소견에 오르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참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말겠어라고 하는 싸움 있지 않습니까? 내 부서와 어떤 나의 어떤 내 부서 이기주의를 더 주장하기보다 더 내주는 싸움.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물론 인류학자들이 어떤 이제 그 발견한 그 어떤 그 부족에 의하면 그 부족의 어떤 실세들이 이런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싸움.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제 어떤 한 A라는 사람이, 내가 오늘은 전 부족에게 멧돼지를 한 마리 쏘겠습니다. 와, 그러면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B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번에 제가 그동안 열심히 잡아온 물고기 100마리를 쏘겠습니다. 와, 그걸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어느 이제 한쪽이 부가 집중이 안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효과를 이렇게 어떤 그런 지혜가 어떤 부족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마 그런 싸움 아닐까요? 무엇인가? 그게 뭐냐?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그렇게 싸워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난의 방식은 뺏고, 가난의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속에 여러분 결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청년 일부 지체들, 내가 저 청년 2부, 청년 3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주님은 더 잘 섬기리라, 이렇게 결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청년 3부 자매님들, 왜 내가 왜 자매님이라고 그랬을까요? 하여튼 지체님들, 내가 저 청년 일부 애들보다, 쟤들이 나보다 피부는 조금 탱탱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더 마음은 더 쫀득쫀득하게 내가 가지고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리라. 그런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만큼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부흥의 시대 때, 순교의 시대 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블레셋 족속들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에돔 족속들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미디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일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과 피땀을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억과 함께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될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바알의 법칙이 아니라, 가나안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을 싸워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